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앙이라는 말과 생활이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고 생활이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믿음과 삶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는가를 가르치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생활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15장 말씀은 주로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폭넓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때 주님이 사용하신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원래 이 말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총회, 시민들의 공동체를 의미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적용시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공동체이며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는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사랑을 자기 평생의 십자가로 알고 일생을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의 희생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교회 사랑의 일생을 바치고 스스로를 교회 일꾼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은 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의 피로 사신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 일꾼된 것을 자기의 자랑이요 영광으로 생각했고 동시에 이것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일생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교회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교회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당했다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갔고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위한 자기 책임을 성실히 잘 수행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가 있다고들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믿음도 잘 지켰고 달려갈 길도 다 잘 마쳤다라고 고백하면서 미진한 것이 없이 완수된 자기 사명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생 믿음으로 살았고 교회 생활 잘했는데도 늘 부족을 느끼고 죄스러운 자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다른 삶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이 없고 하나님 뵙기가 두렵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당당한 자신감을 늘 고백했는데 그렇게 자신감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자신감을 고백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일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고 성령의 권능 속에 주신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의 행복한 신앙생활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깊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그의 삶을 행복하게 했던 이유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유익하게 하는 일에 전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후회 없고 만족한 교회 생활의 비결을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뒤 구절의 주제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3절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고 조심성 있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모두가 성숙해가고 변화되어가는 도중에 있는 도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점이나 모순점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과 배려에 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이 로마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고 제국의 수도답게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교회도 그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문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각자의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신앙의 강조점도 달랐고 교리에 대한 이해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대인 신자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처음 로마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었고 그들이 로마 교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클라우디오스 황제 시기인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AD 122년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가 기록한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그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유대인들과 비기독교인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 강요에 대한 반대 시위 등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54년쯤 추방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돌아가 보니 이미 로마 교회는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성장해 있었고 유대인들의 쓸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주도권을 두고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견해 차이도 심각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 때문에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삶의 애환과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시고 겪으셔야 했고 누명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살 길을 구하시거나 안위를 모색하시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민을 위해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민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실천을 간절한 마지막 교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셨는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고 둘째는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나 너무나 다른 개성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몸되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이하에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주위에 세 부류의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강도는 없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있으나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의 이유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에게 민감하면 영적 결실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필요하고 이런 신실한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고 그런 성도 되기를 작정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덕을 성취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평강과 영광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바울은 일꾼으로 사는 삶을 제안합니다. 그는 언제든지 자기 정체성을 일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또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불렀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흔히 교회를 방주 또는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이 두 표현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선박회사에서 배를 만들 때 항구에 가만히 정착시켜 두려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정박해 두면 가장 안전하겠지만 배는 안전한 보존이 그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선을 만들든 여객선을 만들든 거친 바다의 파도를 가르며 항해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의 교회는 많은 시대적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해온 전도나 구제나 사회봉사 등 일들이 많은데 또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통이나 역사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교회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왔고 일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동성애 확산이나 문화적 타락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하여, 사회적 양극화 극복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더구나 급변하는 청년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숙제로 안고 해결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더 깊이 접근해 보면 공통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모두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영적 무지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탈종교화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무신론 세속주의가 난무하게 됩니다. 이 무신론 문명의 시대 풍조의 방향을 바꾸어 두지 못하면 우리의 내일은 암담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역사적 숙제들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장기화되는 로마의 식민지배, 심각한 가난, 민중봉기와 사회적인 불안정, 만연하는 전염병 등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의 고충이 심각했습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한 해결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자처했던 그는 자기 사명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되는 것이 자기 사명임을 명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 모든 문제에 얽힌 실마리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항상 먼저 복음이었고 먼저 예수, 먼저 십자가 원칙이 아주 선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선들리면 교회도 민족도 내일이 암담해지게 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 뉴욕 인근의 콜드스프링 감리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전통 깊은 교회인데 지금은 교회 앞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과거의 감리교회였으나 지금은 유적지가 되었다라는 팻말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이제는 정부가 관리하는 유적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다양한 경우에 속합니다. 영국의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서는 고풍스러운 스테인글라스로 장식된 거대한 교회 건물들이 식당이나 술집으로 팔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교회가 급변하는 시대 정신을 외면하고 청년 문화 수용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치열한 연구가 부족했고 그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배려가 너무 소홀했으며, 21세기의 젊은이들을 19세기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데서부터 젊은이들은 유목민처럼 그들이 먹고 마실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고 민족의 미래가 혼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막아내고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사회, 소망 넘치는 젊은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 시대를 책임지는 각오를 다짐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실망하고 혐오하고 분노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다라고 외치게 하려면 우리의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했던 로마 교회를 향해 지금의 우리가 이런 논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마음으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의 자세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주장하더라도 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모여드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역사의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과 교회와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때문에 한 사람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역사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생원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1904년에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의 초청을 받고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방명록에 그가 남긴 글이 이런 글입니다.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저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야망이 사람들의 영혼 얻는 일이 되는 이 각성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된 것인 줄 알고 이 직분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이기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여기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영광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삶을 권고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금기시 여기고 살았던 분입니다.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모든 장점들을 나는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과 9절에 보시면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들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셔서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것이 내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 되면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아졌을 때입니다. 당시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된 자기의 위치도 자랑할 만했고 그가 가르치고 훈련시킨 제자들이 도처에서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도 자랑할 만했고 그의 신학적 견해나 선교적 업적도 자랑할 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만 자랑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한 공식 선교사는 1884년에 입국했던 의사인 알렌 선교사입니다. 초기 정착이 매우 어려웠던 탓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정착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이 정변의 명성황후 인척이 민영이기 중상을 입고 위독해졌을 때 알렌이 수술하여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최초의 선교기관인 제중원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어 이 땅에 복음 전한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렌은 의학 공부를 1년밖에 안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의사가 된 지 약 20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1년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 면허 받은 지 20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온몸에 자상을 입었던 환자를 살려내는 수술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편지를 기록한다. 16절은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일꾼이 되었다. 19절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찬송가입니다. Amazing Grace라는 영어 제목으로 더 알려진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분은 존 뉴턴 목사입니다. 그는 원래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후에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던 그의 친구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깊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보니까 놀라운 일 세 가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첫째 발견한 것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것. 이제 그런 둘째 발견은 그런 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일꾼 삼으시고 능력 주사 일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이징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믿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날마다 말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신앙생활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숲을 스쳐 지나온 바람에게는 숲의 싱그러운 냄새가 납니다. 꽃밭을 지나온 바람에게는 꽃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나간 바람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하겠습니까?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도 사람 냄새, 욕심 냄새, 세상 냄새, 섞고 부패한 냄새가 진동한다면 우리 삶이 무엇입니까? 평생 믿고 주님 섬기고 살았는데도 끝까지 교만과 욕심으로 점철된 모습만 보인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 좀 더 초연해지고 손에 잡은 것들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마지막에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께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주셔서 주의 일 감당했고 은혜 주셔서 충성했으면 날마다 은혜만 말하고 예수만 말하고 십자가 향기만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신분 확인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으니 내 삶 속에서 은혜의 향기가 주변에 풍겨나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